예시가 받으실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61장 4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61장 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밭들을 읽겠습니다.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에는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 움직이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재상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 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러 성취될 수밖에 없는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증거되었고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구속의 경륜들을 헤아려 알기를 원합니다. 짧은 인생을 사는 저희들로서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그 일과 그 일을 이루시는 방식을 어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기록된 말씀을 다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기억하면서 오늘도 전폭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주의 말씀이 우리의 발의 길이 되고 우리의 삶의 등이 되는 이 복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어두운 심령을 주의 말씀의 빛으로 밝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오랜 기간 동안 주일 밤마다 살펴보고 있는 이사야서는 예언서입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 곧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와 달리 역사는 예언된 대로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예언과 역사는 다르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예언과 역사는 사실은 동일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언은 아직 성취되지 아니한 역사고 역사는 지금 성취되고 있는 예언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예언의 말씀은 남아있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언의 말씀이 지금도 이처럼 남아있긴 하지만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서 예언이 성취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요구는 점점 줄어들게 되는 것은 시간이 지나가며 예언한 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우리는 구약 예언 중에 많은 예언이 성취된 신약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예언은 완전히 성취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러면서 오늘은 어떤 날인가? 오늘은 현장교회 설립 21주년이 되는 그런 기념주일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목적이 완성되어 가고 있는 여정 가운데 있는 오늘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예언이 역사 가운데 어떻게 펼쳐지게 될 것인지를 보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바대로 예언이 주어졌고 그리고 시간이 가면서 예언 성취의 요구가 점점 줄어들기는 하지만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미 완전히 성취된 그런 예언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예언의 말씀을 성경에 담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왜 그런가? 그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어 가는지를 볼 수 있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취된 예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읽고 상고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이고 따라서 우리는 이미 성취된 예언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저 무의미하게 지나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나간 역사는 하나님의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게 만들고 앞으로의 역사는 영원전에 작정된 하나님의 목적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런 차원에서 선지서를 상고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지난번에 살펴봤던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61장 1절부터 3절 말씀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여호와의 종의 말씀 선포 사역으로 인해서 새로운 백성이 창조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을 전체적으로 포괄해서 61장의 전체 주제는 회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혼과 육신이나 혹은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들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몸이 아프면 열이 나는 것, 회복되기 위한 과정이죠. 하나님의 교회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허물어졌을 때 하나님의 교회는 회복되기를 바라보고 소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가 갖고 있는 회복에 대한 기대와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그들은 오래 황폐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라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황폐하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재건하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허물어진 교회를 누가 재건하는가? 물론 하나님 그분께서 재건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은 역사 가운데 실행되는 만큼 어떤 사람이 나서서 그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느헤미야가 재건했지만 허물어진 참교회는 누가 재건하는가? 이사야 58장 12절에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라 그랬습니다. 내게서 날짜라고 말했으니까 약속의 후손들을 가리키겠죠. 그런데 60장 10절에서는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라고 또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재건의 주체가 언약의 후손들인지 아니면 이방인들인지 분명치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재건하는가 하는 것보다 황폐된 교회가 재건된다 하는 사실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괴롭혔던 원수들의 성읍은 파괴되어서 절대로 재건되지 않겠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재건될 것입니다. 황폐함의 정도와 기간과 상태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회복됩니다. 그래서 4절에 오래 황폐하였던 곳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래 이 오래라는 이 단어는 영원히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지난 세대들이 회복시킬 수 없었던 것을 강조합니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가도 도무지 회복될 것으로 보이지 않았던 어떤 과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될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비록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조국 교회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조롱거리가 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회복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는 회복될 것이지만 이스라엘을 압제했던 나라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들은 다 멸망당하게 될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5절에 보면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언뜻 이 말씀을 보면 이방 사람들, 외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종이 되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허드렛 일에 종사해야 될 것이라는 말씀처럼 보이지만 그런 뜻은 아닙니다. 여기 외인은 유대인과 대립되는 이방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 살펴봤죠?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오라고 말씀했고 2장 19절에서는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오라고 말할 때 바로 그 외인을 가리킵니다. 이들이 양떼를 치는 목자가 되고 농부와 포도원지가 된다라는 이 말은 그들이 앞으로 행하게 될 사역을 표상하는 비유적 단어입니다. 뭐 실제로 포도원지기나 되고 양이나 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 서서 양떼를 친다라고 말할 때 이 서서라는 이 표현은 그 일을 계속 수행하고 특별히 그 일에 대한 책임을 맡아서 감독의 직무를 수행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외인들도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는 사람이 된다 그런 뜻이죠. 히포의 감독 아우치누스도 사실은 아프리카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보통 아프리카 사람들 되게 좀 조롱하는 경향들이 있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교회 감독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언약의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가? 6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3절에서 여호와의 종,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으로 인해서 새롭게 된 이스라엘을 가리켜 의의 나무에 비유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의가 없으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런데 그들이 의의 나무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하게 될 것이요 의의 나무가 되었으니 단순히 그리스도의 의만 받는 존재가 아닌 그 의를 실천하는 의로운 백성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약속은 1장 27절부터 31절 말씀과는 정반대되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1장 3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죄들을 쭉 언급하면서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나무가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생겨난 결과입니다. 그러면서도 뭐라고 약속이 나타나는가 하면 1장 26절에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이미 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회복될 것을 기정사실화 했었습니다. 바로 이 예언이 오늘 본문에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의의 나무가 된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본래 그들은 애통하는 자들이었습니다. 3절에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라는 표현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애통하는 그들이, 슬퍼했던 그들이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위로를 받는가? 이사야 40장 1절 2절에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는 말씀이 나타났죠. 결국 주의 백성을 위로하는 이 일을 누가 감당하는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 그분이 위로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의 종의 선포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산상보훈의 말씀이 그것이죠.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본문 1절 2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종의 선포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의의 나무라고 하는 이런 새 이름을 얻게 될 것임을 살펴봤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여기 선포라는 말은 이 부른다라는 말인데 창세기 1장 3절 6절 9절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물로 나뉘라, 묻이 드러나라 이렇게 신적 선포사역을 하셨는데 이 선포사역에 곧 이어서 새로운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빛을 나시라, 궁창을 하늘이라, 물을 바다라고 칭했는데 그것은 이미 있는 것에 대한 이름을 붙인 것이 아니고 선포했을 때 그 존재가 시작된 거예요. 그게 생겨난 것입니다. 이처럼 선포와 선포된 것이 실제로 생겨나는 이 일은 태초의 창조사역이 완성되었다, 하나님에 의해서 완성되었다는 것을 암시할 뿐만 아니라 이 창조 과정에 선포사역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3절에서 의의 나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라 말했는데 6절을 보시면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천지 창조 사역에 가담하셨던 창조의 대리인인 여호와 영의 기름 받은 이 종이 시온 공동체 새 이름을 허락하신 것은 단지 이름을 붙여주는 정도가 아니라 새로운 존재성이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의의 나무가 되고 우리가 재상이 되고 우리가 봉사자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예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그 즉시 병이 낫고 즉시 죽은 자가 살아나죠. 신적 선포사역을 통해서 그 상황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은 복음서에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신적 선포사역의 결과로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종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성이 바뀌게 되는데 어떤 이름을 받게 되는가?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의 실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하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상 나라가 되며라고 말씀했습니다. 제상은 어떤 역할을 감당하지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돕는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는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이 일에는 아론의 자손들이 가담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 역할은 단지 아론의 자손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 언약 백성 이스라엘 모두가 열방의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아 이제는 세상의 제사장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감당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이라,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런 일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바대로 육적 이스라엘은 이 역할과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를 못했고 오히려 이방 사람들에 의해서 조롱과 멸시를 받았습니다. 이 사실은 이사야 36장 37장에 잘 나타납니다. 아수르왕 산헤립의 파송을 받았던 군대 장관 랍사게가 유다로 쳐들어와서 선전포고를 하죠. 그러면서 너희들 혼나기 전에 항복하라고 윽박을 질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가? 하나님의 교회인 이스라엘이 열방의 제사장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 그분의 이름이 높임을 받도록 만드는 일에 기여해야 될 이스라엘이 잘못해가지고 오히려 이방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당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사는가에 따라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도 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와 모욕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 과장이 믿는 하나님 나는 안 믿겠다.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 안 믿겠다 라는 말을 듣는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과는 관계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회복됨으로 이방 사람들이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한 다음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고 말하게 될 것이라고 또 말씀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예언은 베드로전서 2장에 나타놓은 바대로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말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왕을 위한 왕에게 속한 제사장이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본래 왕의 직분과 제사장 직분은 구분되었죠. 그래서 우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분향을 하려고 했다가 나병에 걸린 사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왕같은 왕에 속한 제사장이라는 이 말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왕도 되시고 제사장도 되시기 때문에 교회 역시도 이 두 가지 직분을 함께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왕의 자녀라고 해서 뭐 킹스 키즈 뭐 이런 제가 이전에 있었던 선교단체 아이들 뭐 이렇게 연극도 하고 하는 뭐 그런 단체가 있긴 했는데 왕이라고 해서 우쭐대서는 안 됩니다. 온 땅과 하늘을 지으신 세상의 주요 왕 되신 하나님께서 세상 열방을 썩어짐과 종노라는 데서 구원하는 일에 자신의 몸을 다 드려 섬기신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도 이런 일로 즉 섬기는 일로 부름받았기 때문이죠. 우리 주님께서 왜 오셨다고요? 섬김을 받으려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라고 말씀했잖아요. 우리 주님이 섬기셨다면 우리는 당연히 주님처럼 세상을 섬겨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을 호령하는 통치자라기보다 사실은 제사장이요 봉사자입니다. 따라서 우월한 위치, 높아진 지위를 이용해서 자기 특권을 발휘하기보다 사실은 특권을 가지고 책임을 제대로 감당해야 돼요. 성숙한 사람인가 성숙하지 못한 사람인가 이분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자신이 갖고 있는 특권에 비해서 많이 섬기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에요. 미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가진 특권은 조금밖에 안 되는데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으려 하는 사람 세상에서 가장 미성숙한 사람이라 할 수 있겠죠. 내가 아버지인데 말이야. 내가 이래봬도 사장인데 말이야. 이런 사람은 죄송합니다만 오늘 본문과는 거리가 좀 많이 멉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어떻게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가? 제사장은 언제든지 재물을 가져와야 되죠. 그리고 그 재물은 죽은 재물이선 안 돼요. 산 제물이어야 됩니다. 살아있는 제물을 제사를 드릴 때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는 그리스도가 이미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제물을 가져와야 되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을 어떻게 죽여서 바칠 수 있습니까? 드려야 되는 주체가 나고 드려야 되는 대상이 난데 내가 나를 죽여버리면 나는 어떻게 나를 드리죠?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비록 우리 몸이 살아있기는 하지만 마치 죽어서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진 짐승처럼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내 자신의 고집이나 아집을 다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고집스럽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고집스러워야 되지 우리의 성품이 매우 고집스러워서 고집스러워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또 로마서 15장 27절에서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제사장과 하나님의 봉사자들은 영적인 것을 나눠줄 의무를 갖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이든지 물질적인 것이든지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전보다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는 바라지만 섬기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는 원치 않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성숙하지 못하다는 사실은 알지 못해요. 섬길 때 겸손해지고 섬길 때 성숙해지는데 섬기려고는 하지 않아요. 머리로만 잽니다. 다 머리로. 신학도 머리로 하고 신앙생활도 머리로 해요. 머리로 다 끄떡입니다. 아 그런 거 하나님의 예정, 작정, 선택, 교리 줄줄줄줄 말로 다 하는데 그런데 그분의 삶을 가만 보면 섬기는 구석이 없어요. 섬기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은밀하게 섬깁니다.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요. 봉사합니다. 손대접하는 일에 애씁니다. 이런 모습을 갖게 될 때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종에 의해서 회복된 신자요, 회복된 공동체라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여호와의 봉사자라고 말했으니까 그게 회복된 교회 모습이니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드러나지 않으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친하다, 관계에 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사실은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사람이 나는 그리스도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회복될 때 또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다가오는 이방인들의 복에 대해서는 앞장인 60장 6절부터 7절에 잘 나타납니다. 허단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에서의 수량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회복되면 모든 구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차별이 철폐되고 문턱이 낮아져서 소외됐던 많은 외인들이 넘어 들어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회복된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7절에는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목수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수치 대신에 갑절을, 실망 대신에 그들의 몫을 얻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어떤 수치인가 하면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한 수치인데, 반드시 소망은 이루어져서 갑절의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갑절이라는 이 말이 사실은 풍부하다, 충분하다, 차고 넘친다는 뜻입니다. 본래 갑절의 유산은 누가 받도록 되어 있죠? 신명기에 하면 장자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리켜 내 장자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언약을 맺자고 제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수치가 풍성한 것으로 대체가 되고 자신들에게 할당된 것에 대해서 즐거워야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 이 생각나는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말씀을 읽다 보니까 그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열두 지파를 다스릴 것이라 말씀하신 다음,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말씀했죠. 갑절을 구약에는 말했는데 주님은 여러 배 혹은 100배나 받는다는 말씀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우리 중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복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어떤 증거를 보고 이 말씀을 실제로 확신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하실 분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아신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성품으로 약속을 보증하였습니다. 그게 8절이에요.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하나님은 공의를 사랑하시고 여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신다 그랬죠. 이 불의의 강탈이라는 이 말은 사실은 번제에서의 강도짓이라는 뜻입니다. 본래 번제는 다 태워드리든지 아니면 저는 전혀 손을 대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을 뿐 중간은 없습니다. 따라서 번제 강도짓이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전적인 헌신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강도짓이 된다는 거예요. 말라기에서의 하나님께서 마땅히 드려야 될 십일조를 드리지 않는 것은 도둑질이라 그랬죠. 전적인 헌신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갚으실 것이다. 하나님은 절대적 공의를 실행하실 것이다. 그러니 약속은 반드시 실행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준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모든 것들을 다 갚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그 약속은 우리에게 실제로 실행될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우리가 보상으로 받게 되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어려움을 견뎌왔고 그 보상을 받을 만한 어떤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보상은 여호와의 공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한다 그랬죠. 은혜의 보복의 날,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상호 조화된다고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보복, 하나님의 보수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어야 구원받아요. 하나님의 공의의 욕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처럼 하나님의 절대적인 공의가 시행됨으로 구원이 일어난다고 하면 이 구원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우리가 구원받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하죠? 그대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 그대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신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다 인정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 말씀에서 이 구원의 결과가 두 가지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첫째는 그들의 씨가 눈에 띌 만큼 많아지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하실 것이라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남아있어요. 여러분들 역사를 통해서 아시는 바대로 인간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수많은 족속 방언이 더 큰 집단 속으로 빨려 들어가 버렸습니다. 지금까지 남아있는 순수한 족속은 사실은 없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집단, 수많은 족속들이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중에도 이스라엘은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지속적으로 남아있게 될 것이라는 그런 약속이라기보다 사실은 영적 이스라엘을 겨냥한 약속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순수 혈통의 DNA 유전자를 갖고 있는 이런 사람이 남아있게 된다. 그런 뜻은 아닐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독일이나 프랑스나 스페인이나 자타가 공인하는 나는 순수 게르만 민족이다. 뭐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의 DNA를 조사해 보니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DNA의 30%밖에는 순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말씀은 무슨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지속적으로 남게 될 것이라는 뜻이라기보다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로 세상 속에 빨려 들어가지 않고 세상에 건재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이 구원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세상 민족들에게 증거가 될 것이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당신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라는 증거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실이 강조되고 있을까요? 복을 받은 자에게 복이 있다. 복이 주어졌다는 이 점을 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다면 그것은 진정한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에 보면 감독들의 기준이 나타나죠. 그 기준 중에 하나가 뭡니까? 외인들에게 선한 사람이라는 증거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 사람이라. 그 이야기가 왜 나타날까요? 객관적인 사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관적으로 서로 가족들끼리 야 우리는 괜찮은 가족이야 이 정도면 됐지 뭐 그렇게 자기들끼리만 우리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말해서는 안 되고요. 보증해 줘야 돼요. 교우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은 정말 그런 사람입니다. 정말 당신 같은 가정은 하나님의 나는 하나님이 누군지 잘 모르지만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은 가정 같습니다. 하는 말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회복된 공동체의 모습이죠. 이런 사실은 이삭의 생애에 잘 나타납니다. 흉년이 들어가지고 이삭이 그랄 지방에 거주하게 되죠. 물이 없어서 우물을 파는데 그랄 목자들이 와가지고 이삭이 파놓은 우물을 메워버립니다. 심통을 부린 거죠. 그러니까 이삭은 그들과 다투지 않고 다른 곳에 우물을 또 팠습니다. 그러자 또 와서 우물을 메워버리고 차지하니까 또 옮겨가고 또 옮겨가기를 계속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고 난 얼마 시간이 지난 이후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 비골과 그 친구 아우삿을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와 평화를 맺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때 이삭이 예전에 그토록 우리를 미워하더니 어찌해서 나에게 왔느냐라고 묻자 아비멜렉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계약을 맺으려고 한다. 그러면서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고 증거해 주었습니다. 이삭의 삶의 방식을 가만히 지켜보니까 혈과 육으로 싸우지 않아요. 또 옮기고 또 옮기고 또 옮기면서 자기 일을 계속합니다. 나중에 그 모습에 굴복해버리죠. 이게 신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윽박지르면 더 크게 윽박지르고 누가 나를 속여먹으면 더 사기치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 어떠함과 관계없이 그들이 어떻게 우리를 대함과 관계없이 신자다운 삶의 자세와 태도를 끝까지 견지하는 것. 그때 세상 사람들이 와가지고 당신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백성입니다 라고 증언해 줄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를 가리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뭐라고 말했죠? 우리를 가리켜 하나님의 편지라 그랬죠. 이런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교회가 회복되는 일이 일어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0절 이하에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노래를 누가 지금 부르고 있습니까? 이사야서를 읽어나가시다 보면 내가 누군지가 소개되지 않은 채 내가 라고 했는데 앞에 내가와 뒤에 나오는 내가가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에도 내가라는 표현이 나타나고 있죠.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라고 말할 때 내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당연히 여호와의 기름을 받은 메시아를 가리킬 것입니다. 반면에 10절부터 11절에서 내라는 이 내는 시온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은 여호와의 종, 메시아의 구원사역을 통해서 주어진 구원을 노래하는 찬송이에요. 우리가 불러야 될 찬송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왜 찬송을 엄정해서 부릅니까? 엄정하게 선택해서 부릅니까? 이 내용과 관계되는가, 관계되지 않는가를 살펴보기 때문이죠. 왜 우리가 통일 찬송가를 잘 안 부릅니까? 이제는 불렀는데. 그 내용을 잘 살펴보세요. 제가 딱 펴니까 314이 나타나는데요. 기쁜 일이 있어 총극 종친에 먼데 죄인 돌아왔도다. 부친께서 친히 마중 나가서 이런 자식 도로 찾았네. 영광 영광 주께 돌리세. 하늘 비파 소리 울리네. 이런 찬송들은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겨냥한 찬송은 아니죠. 어쨌든 간에 오늘 본문을 보면 구속받은 시온의 백성이 찬양을 부르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물을 쓰고 신부가 자기 보소로 단장함과 같게 하셨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내 마음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즐거움의 원인이 어디 있는가 하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우리가 상황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일이 이루어졌다는 사실로 인한 기쁨보다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을 더 크게 여기는 사람이고, 그래서 상황은 어려운데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에 관해서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더 기뻐하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아닌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시금석은 뭐냐면 삶은 점점점 어려워지고 힘들어도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은 더 커지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랬잖아요.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뭐가 없고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한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있으면서도 빌립보 교인들에게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또 기뻐하라. 계속 기뻐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우주의 창조자이자 구원자이신 그분 없는 기쁨은 이런 면에서 참 기쁨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도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만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으로 인한 기쁨이 사실은 가장 큰 기쁨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무리 화려한 결혼식장에서 진수 만찬을 준비해 놔도 신랑이 없는 결혼식이 기쁠까요? 초상집이죠, 뭐. 신랑이 없는 결혼식장, 초상집입니다. 하나님 그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한 기쁨으로 충만해 있다? 그것은 뭐가 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그분으로 인한 기쁨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외적인 상황이 어리고 힘들어도 우리의 삶은 여전히 하나님에 의해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신부의 예복을 언급하는데 이 신부의 예복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신랑이 있을 때 신부의 예복이 빛나는데 여기 보니까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신자는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것으로 자랑하죠.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자랑합니다. 하나님의 신부 곧 교회는 구원과 공의의 옷을 입게 되는데 여기 주목해야 될 것은 여기 구원만을 말하지 않고 공의를 함께 언급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는가 하면 구원은 단순히 물리적인 속박이나 영적인 죄책감으로부터의 구원 그 이상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게 되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본성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죠? 아, 되었다. 로마서 말씀을 살펴온 지가 몇 주 지났는데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다. 아, 이제는 되었다. 그 말을 한다는 말은 그분은 이 말씀에 의하면 그분은 구원이 뭔지 아직 모르는 사람이죠. 우리가 거룩해야만 구원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2장에 뭐라 그래요? 15절에? 아무도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한다 그래요. 헷갈리세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만 우리가 참으로 구원받았으면 거룩함을 반드시 드러내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의로움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56장 1절에 이미 공의를 요구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에게 하나님은 공의를 명하시고 명하신 공의를 실행할 능력도 주십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옷과 공의의 구두를 입히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신자는 단지 죄와 불의로부터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를 삶으로 실천할 수 있는 능력도 부여받게 됩니다. 우리가 성화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때문이죠. 그래서 죄에서 구원받는 것, 이것은 단지 죄 형벌에서 구원받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계속되는 죄임을 부수는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의 능력을 우리는 경험해야 되는 것이고 신자 안에는 그 능력이 반드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직업을 빼앗길 수도 있고요. 경제로 힘들 수 있고 질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기쁨과 이런 즐거움의 분위기를 우리에게 보다 생생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결혼식 이미지로 결혼식 표상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사실에 기초해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비유하면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을 보시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뤘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거룩함과 의로움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거룩함과 의로움 없이 구원 못 받습니다. 개인적 거룩함, 경건한 삶은 복음 진리의 진정성을 나타내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 성품이 드러나야 돼요. 직분이 주어지고 나에게 많은 책임이 부과되는 것. 아,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구나. 거기에 여러분들이 놀아나시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이 의로움의 내용, 거룩함의 내용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성품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기적이고 자기만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성품이 드러나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거룩하고 의로운 삶, 일반적으로 볼 때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범상한 수준이 아닌 어떻게 이럴 수 있지? 하는 그런 내용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신적 성품에 참여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신자의 삶의 열매예요. 물론 인간적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 인간적인 냄새를 풍기기도 하지만 그러나 가만 살펴보면 어떤 결정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할 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일반적인 상식과 일반적인 저술을 따르면 저런 상황에서 저렇게 반응할 수 없는데 어떻게 저럴까 하는 삶이 그런 증거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2절 13절이 그것입니다. 제가 이미 몇 주 전에도 인용했습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였으니. 그런데 여기 우리를 양육하시되라고 말할 때 그 앞에 구절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그랬거든요. 은혜는 우리를 수동적으로 놔두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왜 그처럼 적극적으로 살았는가 하면 은혜는 받을 때는 수동적으로 주어지지만 전적으로 은혜가 주어지면 능동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 일도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일을 했던 사람이 내가 해야 하나님도 뭐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자처럼 물론 그러진 않지만 그런 자세가 되도록 어떤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본문 11절은 그 사실이 절대적으로 확실한 임을 단언하고 있죠. 땅은 싹을 내죠. 동산은 식물을 냅니다. 이게 자연의 순리예요. 이처럼 자연을 주관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에 솟아나게 할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찬송은 구원에 대한 의에 대한 반응이겠죠. 내 심령 안에 이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말씀이 쉽지는 않습니다. 읽으면 그냥 넘어가는데 그 말씀이 도대체 뭐지? 라고 말하면 그 말씀은 이것이다 라고 말하기는 참 어려운 그런 말씀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읽어도 도무지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는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가까이 하면서 특별히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물어야 되고 이 말씀에 난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를 결정해야 되는데 저는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면서 세 가지 적용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교회는 회복되어야 된다. 아니 회복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하는 그 일이 지속되느냐 소멸되느냐 하는 것보다 더 우선적인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의지요 뜻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어졌는가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어지면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회복은 하나님의 뜻이요 의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회복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이게 약속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자꾸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아, 이 정도면 됐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뭐가 빈 부분이 없는지 처음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교회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적용점은 여호와의 재상이요 봉사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세상을 섬기는 세상의 재상이고 서로를 섬기는 서로에 대한 재상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요 서로 서로 섬기는 거예요. 목회자나 말씀으로 섬기고 어떤 성님들은 주방에서 봉사함으로 섬기고 어떤 분들은 구제로 섬기고 다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교회가 지어져 간다면 자신을 교회와 분리시켜 놓고 교회가 왜 이래?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적어도 교회 안에 속해 있다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가정의 구성이라면 부모의 문제를 내 문제로 형제 자매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삼고 함께 고통하고 함께 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거죠. 세 번째 적용점은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있습니다. 삶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대했던 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적어도 되지 않겠는가?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지 않아야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뻐해야 될 것입니다. 왜입니까? 세상은 다 지나갑니다. 이전에 그토록 기뻤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 정서는 그때 참 좋았지, 이것만 있지, 지금 기쁘지 않습니다. 참된 기쁨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 기쁨은 우리에게 경험되어 줄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오늘 제가 본문을 통해서 많은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거의 빼놓지 않고 본문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나름대로 애를 쓰긴 했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때 무거움으로 주어지지 않고 가벼움으로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받은 신자에게 하나님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약속한 사실들을 실제로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 펼치실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수종들 뿐이에요. 그렇게 애를 쓰고 분투하면서 삶을 살아가게 되면 진정한 회복을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게 되고 요한계시록 19장에 나타난 바대로 우리가 신부가 되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돼서 극락의 기쁨으로 주님을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는지를 살폈습니다. 하나님의 구체적 약속은 역사 가운데 실현되었고 수많은 예언들이 성취되었기에 이제 남아있는 마지막 예언도 반드시 성취될 것임을 저희가 믿습니다. 신약교회가 구약의 예언을 따라 회복되었고 회복된 공동체인 신약교회는 지금도 참된 회복의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이 일로 저희들을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의 퇴락한 곳을 이렇게 세우는 이 복된 일에 수종드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세상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을 거절하고 우리 주님이시는 그 기쁨과 즐거움 안에서 안식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과정 가운데 열방을 섬기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서로를 섬기는 봉사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의 과정 가운데 우리가 갖고 있는 특권을 누리고 사람들에게 자신을 섬기라고 요구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특권은 다 반납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책임만을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그리하여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거룩함과 의로움이 드러나므로 하나님 그분의 속성과 성품을 찬양하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이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이루신 하나님 그분을 기뻐함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또 주님 앞에 귀한 헌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와 찬송과 우리의 헌상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 그분의 은혜를 드러내고 하나님 그분의 속성을 높일지언정 우리의 의를 드러내거나 우리 자신을 삶 가운데 나타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위선과 외식의 죄를 범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를 경외함으로 하루하루를 살게 하시고 주어진 일상의 삶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회복된 공동체의 삶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고상한지를 드러내는 우리의 남은 인생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열방들이 당신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손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증거를 들을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